시편 37번 메시지 시온을 통해 땅이 주님께로 돌이킴. 시편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시편이 거룩한 성도들에 의해 쓰여졌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익에 관하여 많이 생각하고 고려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고난의 때에 쓰여졌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고난당하는 동안 그들의 어떤 느낌들과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 및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회복하심에 관련되어 표출된 몇 가지 높은 사상들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회복을 부흥이라 불렀으며 천년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 또는 가족, 권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며 앞으로 있을 회복은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네 가지는 성경의 기본 요소이자 내적 본질입니다. 우리는 시편이 성경 전체의 정수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암시가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강화되고 확장될 때 그것은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 시대에 땅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며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총결될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성경의 이 정수는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편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룹인 시편 102편부터 106편까지 왔습니다. 이 그룹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봅니다. 시편 102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입니다. 이에 대한 강한 증거는 25절부터 27절까지가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인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제목은 그것이 고난당하는 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건한 사람인 시편 기자는 성전과 거룩한 성이 있는 시온이 파괴되고 황폐해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자날 정도로 고통당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된 후 성 바깥의 산에 앉아 그 성전과 성의 황폐를 바라보면서 쇠잔하여 애가를 썼던 예레미야와 다소 비슷합니다. 고통으로 인해 쇠잔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이 시편 제목에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이 단어는 시편 기자가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시편 102편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째 단락으로서 고통과 고뇌에 관련되며 12절부터 22절까지는 둘째 단락으로서 시온의 재건과 훼파된 성전과 거룩한 성의 회복에 관련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셋째 단락으로서 부활 안에서 영존하시는 분인 주님을 계시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시는 분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주님의 날의 연장입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 의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열국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메시지에서 시온을 통해 땅이 주님께로 돌이킴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황폐해된 후에 재건된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둘째 부분은 훼파되고 황폐해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이 재건은 온 땅과 모든 열국의 만민들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예표론에서 시편 102편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 특히 그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며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권속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 역사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은 훼파되고 황폐케되는 시기를 거쳤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사로잡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우리는 큰 바벨론이 교회와 대치됨을 봅니다. 결국 큰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며 교회는 완전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제거는 모든 열국을 주님께로 돌이킬 것이며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이 부활 안에서 존재하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산출물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이 있는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2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시온을 봅니다. 시온은 교회의 총체적인 칭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하며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84편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그 시편에 언급된 시온의 대로가 교회 생활의 대로임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 시온산으로 휴거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산의 최고봉인 시온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시온은 교회입니다. 시편 102편은 매우 깊고 몇 가지 감추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구속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회복을 위한 것임을 볼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회복을 말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계속 존재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속을 위하며 그분의 구속은 회복 안에서 최종 완성될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를 산출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산출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시편 102편에 있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시편 102편부터 106편까지를 피상적인 방식으로나 천연적인 방식으로나 단지 흑백 문자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편을 많이 기도하고 또 거룩한 말씀을 많이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을 연구한다면 우리는 시편 102편부터 106편까지가 하나의 그룹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고뇌하는 성도의 기도인 시편 102편은 이 그룹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고난으로 인해 산출된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변함없이 존재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그룹에 있는 네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서술이며 이 네 시편 가운데 세 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세 시편에서 우리는 시편에 있는 많은 할렐루야의 시작을 봅니다. 이제 시편 102편을 좀 더 상세하게 상고한 다음 계속해서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서술을 살펴봅시다. 시편 102편은 곤고한 자의 기도임. 시편 102편의 제목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그의 곤고함으로 그리스도의 곤고하심을 말하는 시편 기자의 정서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열쇠이심. 6절부터 8절까지와 12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열쇠이시며 또한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권리를 회복하는 열쇠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것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열쇠이심은 그분의 고난에 기초합니다. 7절은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지붕은 유대인 집의 평평한 지붕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 구절은 주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셨을 때 아마 여러 차례 밤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며 철야 기도하시곤 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시온이 황폐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잠을 자거나 침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시온과 성과 성전을 돌아보시기를 구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은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스도의 고뇌에 관한 특별한 구절입니다. 그분의 고뇌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고 계셨을 때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집의 권익을 관심하는 파수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고 계셨을 때 그분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방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절정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속을 위한 것임을 알지만 그분의 고난이 또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구속을 이루려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시온을 통해 우리는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교회를 산출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근거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 시온, 즉 교회를 통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시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하고 있는 바를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의 회복 안의 역사는 매우 의미 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산출된 이래로 교회는 한동안 땅 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황폐케 되고 회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하락으로 인해 고뇌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쇠잔할 정도로 고뇌해야 합니다. 그처럼 고뇌하는 자들인 우리는 주여 주님의 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처에서 거대한 바벨론은 볼 수 있지만 과연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관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이 책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의 기록임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기록이 유쾌하지 않고 심지어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기록이 유쾌한 것인데 이는 심지어 황폐케 된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도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이 있고 하나님이 땅 위에서 그분 자신을 위해 뭔가를 소유하실 수 있는 한 그분은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완전히 황폐케 되었으며 도처에서 우리는 큰 바벨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땅 위에서 그분 자신을 위한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비록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 실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의 노선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는 이 노선이 한동안 두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끌어오는 유일한 노선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 따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패배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 있는 한 노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하락과 황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한 노선을 갖고 계시며 이를 인하여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심인 시온.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교회와 왕국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왕국이고 왕국이 교회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김. 시편 102편 14절은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티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또한 흙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돌들은 교회의 건축 재료들인 믿는 이들을 예표하며 티끌, 흙은 교회의 입장을 예표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입장을 기뻐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입장을 관심해야 합니다. 땅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이끔. 시편 102편 21절과 22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두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견고하게 세워진 회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이끌려질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킬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심을 인하여.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하심을 인하여 땅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열쇠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부활 안에서 영원히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만대에 걸쳐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교회는 황폐케 되었으며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온 땅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회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함. 시편 102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회복에 관한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온 땅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회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서술. 이 네 시편을 함께 둘 때 우리는 이 시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한 것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속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시편 103편은 그분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구속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첫 부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러한 은택들은 용서와 치료와 구속 및 인자와 긍휼의 관을 포함합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최상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의 시절로 번역합니다. 70인역은 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상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강한 부분, 곧 우리의 청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강한 부분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으므로 우리의 청춘은 새로워집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는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워짐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일어서서 말할 수 있게 합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체험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길을 알게 하시며 어린 자들,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분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행사만을 알 뿐입니다. 그분의 길과 그분의 행사는 둘 다 우리에게 은택이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동과 서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허물을 제하셨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나아가 14절이 말하듯이 그분은 어떤 의학 박사보다도 우리의 체격, 우리의 몸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심과 그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 시편 104편은 우주를 창조하심과 그 충만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었듯이 충만함이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창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해 24절은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루심.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부분이 시편 105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분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의 언약에 따라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루심. 시편 106편은 이 그룹에 있는 마지막 시편으로서 그분의 언약에 따라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끝남. 시편 103편부터 106편까지 있는 여호와의 찬양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할렐루야는 104편 35절에서 시작되어 105편 45절과 106편 1절과 48절에서 계속됩니다.